안녕하세요. 여행 가고 싶다 김지연 PD입니다. 한국은 지금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절정에 오른 단풍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예스러운 성곽을 따라 펼쳐진 단풍이 한 폭의 거대한 풍경화가 되는 곳.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남한산성입니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요. 이곳은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청나라의 대군을 피해 47일간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행 가고 싶다에서는 단풍이 곱게 물든 남한산성 성곽 둘레길을 걸으며 한국의 가을과 역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개봉된 영화 남한산성. 영화 남한산성은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10만 병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대신과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대신들 사이에 번민하는 인조와 청의 대군에 둘러싸인 남한산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영화 때문인지 올가을 남한산성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남한산성은 천혜의 요새라고 불립니다. 주차장에 서서 눈앞에 산을 바라보니 제가 마치 산에 안겨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 주차장에 딱 서니까 저를 둘러싸고 사방으로 산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 산이라서 그런지 공기가 정말 맑고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제 사방으로 산이 정말 단풍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 있어요.
성곽 전체의 길이는 약 12.4km, 높이 약 7.3m, 면적은 약 6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남한산성은 지금의 서울인 한양 부근에 있던 북한산성과 함께 한양을 지키는 든든한 산성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한산성 여정은 행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궁이란 왕이 서울의 궁궐을 떠나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수원화성도 행궁이었죠. 남한산성 행궁의 면적은 약 8만 7천 제곱미터로 아담한 규모인데요. 해발 369m에 위치한 행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행궁이 산에 꽤 높은 곳에 있어요.
계단을 통과하고 기와가 얹어진 돌담이 겹겹이 둘러싸인 곳을 지나면 힘차게 뻗은 지붕에 꽃무늬가 예쁘게 새겨진 단청이 아름다운 건물을 만납니다. 임금의 침소인 내행전. 이곳이 행궁의 중심입니다. 아담하지만 궁궐의 위용이 느껴지는 건물. 하지만 청을 피해 피신 온 인조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 왕이 정말 근심 걱정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병자호란, 전쟁 중이고 본인은 여기 고립무원 상태로 혼자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이 행궁을 거닐면서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행전 돌담 바깥쪽으로는 400년 된 아름드리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목격한 유일한 나무라고 하는데요. 강화도로 피신하려다 청나라 대군의 진격으로 길이 막히고 준비 하나 없이 부랴부랴 남한산성으로 도망온 인조. 청나라 대군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새해를 맞으며 느티나무 위에 둥지를 튼 까치에게 인조는 희망을 걸었던 거죠. 까치가 노래하면 반가운 소식이 날아온다는데 하고 말이죠. 그 느티나무 가까이로 가봤습니다.
단지 까치 한 마리가 이 느티나무 위에 앉아있을 뿐인데 그 까치를 보고 인조가 희망을 품었다는 게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랬을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나무잖아요. 그 나무를 제가 지금 가까이서 쳐다보고 있고 만질 수 있고 역사 현장을 같이 생생히 겪었던 그 느티나무가 제 앞에 있다는 게 참 새롭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20여 개의 행궁 중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궁 돌담 바깥쪽에 팔짝 지붕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이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에 해당합니다.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에 해당하는 곳은 남문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복원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두 곳은 남한산성 행궁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김영란 해설사님의 설명입니다.
이 건물은 그 서울 종묘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임시 종묘를 지은 이유가 뭐냐면 비상시에 서울 종묘에 있는 위패를 이 남한산성 행궁으로 옮겨 모시자 해서 이 임시 종묘를 지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병자호란 이후에 서울 종묘에 있는 위패를 여기로 옮길 만큼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옮겨 모신 적은 없고 현재 상징적인 건물로 그냥 남아 있어요. 네, 오른쪽에 사직이 있는데요. 네, 현재 행궁 안에 있지 않아요. 행궁 안에 있지 않고 남문 근처에 사직터가 있어요. 그런데 네, 사직터는 현재 복원은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종묘와 사직은 서울 도성에 있어야 하는데요. 비상시에 임금이 서울 종묘에 있는 위패를 모시고 남한산성 행궁으로 들어오면 행궁이 임시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종묘와 사직을 남한산성 이곳에 따로 두었을까요? 조선의 왕들은 그만큼 이곳을 철옹성이라고 믿었던 거죠. 사실 남한산성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외부의 적에 의해 뚫린 적이 없는 요새라고 합니다. 행궁을 나와 본격적인 남한산성 트레킹길에 올랐습니다. 남한산성 탐방 코스는 다섯 가지인데요. 가장 대중적인 코스는 행궁에서 시작해서 남문으로 내려오는 3.8km의 코스입니다. 천천히 둘러보면 약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저도 이 코스를 따라 걸어봤는데요. 행궁 입구에서 오른편으로 오르막을 따라가면 북문이 있습니다. 절정에 달한 붉은 단풍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10분 정도 올라가니 북문이 보입니다. 산성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성문의 모습이지만 이곳에는 아픈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장정자 해설사님의 설명입니다.
이곳의 북문은 이제 병자호란 때 성 바깥으로 나와서 전투가 있었던 곳이에요. 패한 싸움이었어요. 네. 그래서 300여 명의 정예군이 청군의 그 매복돼 있는 것을 간과하지 못하고 그 유인책에 말려들었다고 할 수 있죠.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장소예요.
성문이 열렸을 때 300여 명의 조선 정예군은 청나라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에 돌아오리라 다짐하며 창과 방패를 앞세우고 나갔을 텐데요. 그들은 영영 이 문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문의 또 다른 이름은 전승문. 병자호란이 패전으로 끝나고 약 140년이 지난 1779년 정조는 남한산성의 성곽을 보수할 때 다시는 전쟁에서 패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 문의 이름을 전승문으로 고쳐지었다고 합니다. 북문의 오른편으로 능선을 따라 잘 쌓은 성곽이 왼편으로는 붉은 소나무가 시원하게 쭉쭉 뻗어 있습니다.
와, 양쪽으로 5일차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소나무가 굉장히 키가 크고 가지가 길게 뻗어 있어서 제 위에 하늘을 가릴 정도로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제 위에 하늘을 이렇게 정말 예쁘게 덮어주고 있어요. 와, 여기에 나무들이 단풍까지 더해져 있어가지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노송지대가 이어지는 숲길을 따라 서문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산성 북동쪽 해발 450m 지점에 있는 서문. 말 한 마리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합니다. 사실 성문은 정문을 제외하고는 방어를 위한 것이어서 문이 클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하기 위해 남한산성을 나갈 때 통과했던 문이 바로 서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요. 그 당시 왕이 말을 타고 갔다고 하기에는 너무 낮고 좁아요. 문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요.
남한산성의 서문. 우리 역사에서 이곳은 통곡의 문입니다. 인조가 서문을 통과할 때 성 안에 남아있던 군사들과 백성들은 통곡했다고 합니다. 서문에서 내려가는 길은 남한산성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길 중 가장 가팔랐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곳을 지났던 인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서문 밖 오른쪽으로 좁은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산성 전망대가 있습니다.
와, 여기가 성문을 바로 나와서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조그만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요. 제 눈앞에 이 송파구가 한눈에 다 보이고요. 저기 저 하남시 쪽도 이렇게 한눈에 보이네요.
여기 올라서서 보니 청계산, 관악산 등 서울의 유명한 산들이 보이고요. 바로 눈앞에 서울 잠실에서 유명하다는 100층이 넘는 타워가 보입니다. 타워가 서 있는 저곳이 예전에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한 그 자리라고 합니다.
아니, 너무 슬픈 게 서문 앞 전망대에서 바로 보니까 그 옛날에 인조가 굴욕을 당했던 장소에 서울에서 지금 가장 높다고 유명한 타워의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바로 이 자리가 인조가 굴욕을 당했던 그 자리다라는 표시를 잊지 말라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너무도 화려하게 변한 도심, 그리고 도심의 랜드마크가 된 그 장소가 380년 전 굴욕의 장소였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서문 안으로 들어와 다시 성곽길을 따라 걷습니다. 성벽은 산의 지형을 따라 이리저리 휘어지고 굽어지면서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성곽이 산의 능선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어요. 산의 능선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그대로 산의 능선을 따라 산 꼭대기까지 굽이굽이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험준한 자연 지형을 따라 성벽을 구축해서 쉽게 함락되지 않는 지리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데요.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로 높습니다. 천혜의 요새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성곽에서 바로 보니까요. 바로 낭떨어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굴러떨어지면 바로 떨어질 것 같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정말 이게 천혜의 요새라는 게 앞에 다 산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 바깥쪽은 아찔한 낭떨어지인데 성 안은 평평한 분지 형태입니다. 해발 400m에서 500m에 달하는 산 지형에 어떻게 이런 분지가 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놀란 게요. 성 안이 남한산성 안쪽은 산이잖아요. 근데 산이 분지 형태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성 안쪽으로 들어오면 분명 산인데 굉장히 평평한 평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이 등산 오신 분들이 여기서 쉬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지 형태 평평한 지형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굉장히 쉬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
분지 형태의 남한산성 안쪽은 80개의 우물과 45개의 연못이 있었을 정도로 수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며 주민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었고 약 300년 동안 마을로 자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문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남한산성에서 가장 높은 곳, 해발 500m 지점에 위치한 목조 2층짜리 건물, 적의 동태를 살피고 군사들을 지휘했던 지휘소, 수어장대에 도착합니다. 남한산성에서 유일하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수어장대 위에 올라서니 앞마당과 산성 주변이 내려다보이는 것이 호령하던 장수의 굵은 목소리가 제 귓전에 울리는 듯합니다. 지금은 앞마당에 낙엽들만이 뒹굴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라 이 앞마당에 낙엽이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구르고 있어요. 마치 제가 이걸 보니까 당시 힘을 잃은 임금, 오갈 데 없는 군인들, 우리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 당시에 군인들과 임금의 상태를 제가 이 낙엽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수어장대 바로 왼쪽에는 보호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는 무망로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1751년 영조가 병자호란의 굴욕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직접 쓴 것이라고 합니다. 수어장대에서 남문을 향해 내려오는 길에 비를 맞은 단풍이 운치를 더합니다. 남한산성의 정문인 남문은 산성의 4대 문 중 가장 크고 웅장한 문인데요. 남문 바로 앞에는 400년이 넘은 느티나무 4그루가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여기서 보면요. 이 큰 느티나무의 가지들이 모두 이렇게 남문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쪽 남문을 충분히 가릴 법한 가지가 지금도 여전히 남문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정말 임금을 보호한 충신이 따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기한 게 지금까지 가지가 저 남문을 향해
트레킹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북문을 통과할 때부터 조금씩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어깨에 떨어지는 가을비를 맞으며 길을 걷습니다. 높은 산성이 선사하는 전망에 반하고 단풍이 물든 산자락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힘든 역사를 견뎌준 선조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에 새깁니다. 다음 주에는 책과 함께하는 여행, 파주 출판단지로 책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 지금까지 기술 이진세, 음악 한말금, 글 구성 김자영, 연출 해설의 김지연이었습니다.